다들 부동산에는 관심 많으니까. 맞아. 만포 원베일리를 네. 누구나 환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채 살 돈은 없고. 그치.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접근 가능한 부동산은 뭐 안 오를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원베일리를 하나를 갖다가 토큰화해가지고 분할 소유권을 내가 살 수가 있어. 만 원치도 살 수 있고 100만 원치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 꽤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도 사실은 토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기업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갠 거죠. 쪼개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면, 근데 그게 전통 금융시장인데 이렇게 주식시장 만들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걸 토큰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토큰화는 금융에서 엄청 중요한 향후 수년에 걸친 큰 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윤수목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석의 친한 형입니다. 네. 네. 그리고 크립토를 좋아해서 크립토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효석 대표님하고 은행에서부터 같이 일을 했었죠. 그래서 네. 전통 금융시장에서 뭐 채권 운용 오래 좀 했었고 지난 몇 년 사이에는 크립토 마켓에서 네. 열심히 연구도 하고 뭐 거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사실은 은행에서 일하고 헤어진 지 10년 넘었어요. 크립토 업계로 이제 들어오신 지도 거의 7, 8년 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은행을 떠난 게 제가 2012년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네. 제가 2014년에 떠났고요.
은행 네. 그만두고 둔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네.
아마 이효석 대표님이 은행을 그만두는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당시 이제
저 형도 나가는구나.
그렇죠. 가도 되겠네. 뭐 이런 이제 용기를 주신 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수목님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작년은 별로였다.
작년이 너무 됩니다. 힘든 한 해였죠.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연말 그 25년도 연말이라고 해봤자 뭐 사실 지난주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쭉 연간 그 자산들 퍼포먼스를 쭉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네네.
뭐 연초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것도 은도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주식시장도 뭐 미국 증시도 뭐 20% 내외 뭐 S&P 17% 뭐 나스닥이 21%였나? 뭐 그 정도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뭐 부동산도 다 올랐고. 근데 거의 유일한 마이너스가 이제 비트코인. 마이너스 6%인가 뭐 그 정도였고. 네. 크립토 마켓 전체적으로는 한 뭐 8, 9% 됐던 것 같아요. 아하. 이더리움 뭐 11%인가 빠졌었고. 그래서, 작년에 1년 내도록 시장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는데,
아하.
왜 많았냐. 24년도 말이,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벌써. 재작년 말에 트럼프가 2기 당선되면서, 크립토 대통령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었고, 또,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좋은 변화가 많았죠. 어떤 좋은 변화냐.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왔고.
그쵸.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미국에 상당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가격이 올라야
일단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
그럼.
기관들이
그거는
기관 들어오고 뭐 제도 그쵸. 좋아 다 좋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이제 자산을 갖다가 내 구매력을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작년에
그렇죠.
상황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작년 1년을 되돌아보면서 뭐 이런저런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윤수목의 생존 투자 훈련소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너무 크립토만 하지 마라. 좀 다양하게 해라.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뭐 증시를 엄청나게 좀 붐업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니까 한국 주식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은 같은 이 그 커머디티들 이제 귀금속 이런 쪽도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거여서 뭐 이런 것들 좀 분산해서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크립토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 입장에서는 올해 그러면은 이 크립토 마켓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오늘 이제 그 요소 아카데미 요소 대표님이 연초인데 한번 튀어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갖고 아니 뭐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 그냥 아무 얘기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얘기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효치님들한테 연초에 가장 그 도움될 만한 게 뭘까 네. 생각을 해보니 결국엔 올해
연간 전망
연간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은 조금 더 뭐랄까요 전반적인 마켓의 컨센서스를 종합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의 크립토 시장은 크립토 캐피탈이 되겠다는 선언을 미국이 했는데 그 기반을 닦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보통 그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저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공사하는 데가 보이는 집에서 많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몇 년 동안 땅만 파. 막 그러다가 맞아요. 올라갔더니 훅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올해가 될지 뭐 내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자산 가격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2026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26년도 디지털 자산 시장 전망 이런 이름으로 준비를 했고요. 기관화의 시작. 사실은 24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진짜 기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게 피부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온체인 금융으로 전환된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작은 글자로 써놓은 것처럼 그레이스케일, A16G, 코인베이스, 해시덱스 이런 곳들이 좀 신뢰할 만한 리포트를 써요. 그레이스케일이나 해시덱스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쪽 씬에서 되게 명망 있는 곳들이고 A16G는 이제 너무 유명하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맞아요.
투자 기업이고 여기 A16G는 크립토에 특히 포커스 해가지고 A16G 크립토라는 별도의 조직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고
유명하잖아요. 저 A16G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최대 거래소이자 여러 이 크립토 생태계에 여러 비즈니스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좋은 리포트를 기관들 대상으로, 뭐, 기관 투자자들을 향해서 쓴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좀 퀄리티가 있어서, 요 자료들을 종합해갖고 잘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아주 쉽게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너무 좋네요.
예. 아젠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일단 작년에 대한 회고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얘기 짧게. 근데 뭐 매크로 얘기 짧게만 하겠습니다. 다들 뭐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핵심 테마 세 가지. 그리고 이제 규제 환경 얘기. 그리고 리스크 얘기.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회고.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크립토 마켓은 예, 비트코인이 연간으로 마이너스 한 6% 정도를 네. 찍었고. 전체 크립토 마켓을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시작할 때 4트릴리언 달러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중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꽤 올라갔다가 연말 기준으로는 2.97트릴리언 달러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되네요.
연초 돼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죠.
지금 한 3.2 이 정도로 조금 돌아온 상태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가격 움직임이고 큰 두 가지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규제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돼가지고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 또 클래리티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법안인데 증권성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SEC가 이거를 여기까지가 증권이고 여기까지가 증권 아니다. 그쵸. SEC랑 CFTC가 나눠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하기가 더 좋거든요.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아직
진척이
통과는 안 됐죠. 하원은
완전 다 안 됐어요. 네. 클래리티 액트는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어쨌든 올해 중으로 거의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이게 굉장히 그 볼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더리움이 작년에 재작년에 나올 때만 해도 24년도 8월인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나오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관심 없었거든요. 별로 비트코인만 관심 있고 기관들이. 근데 이제 올해 뭐 비트마인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많이 사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이더리움에도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꽤나 거래 볼륨이 크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ETF 전체 ETF 중에서도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요거 외에도 이제 리플, 솔라나 뭐 이런 것들도 다 ETF가 나왔어요. 올해 중으로. 그래서 작년에 25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들이 진입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전환해가지고 뭐랄까 인플레이션 헤지하고 뭐 그다음에 크립토 향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또 아예 이제 그냥 비트코인을 뭐 축적하거나 뭐 이더리움을 축적하거나 해서 향후 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의 회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해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떤 자산군이든 매크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효석 아카데미에서는 워낙 매크로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이번 자료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기관 요 지금 리서치 기관들이 보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낙관론입니다. AI 주도하에 생산성 향상으로 좀 그래도 올해 괜찮은 성장 유를 보이지 않겠냐. 작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야 12개월에서 한 18개월 내에 더블 디지 그로스가 있을 거다. 있을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뭐 더블 디지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꽤 괜찮은 성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 낙관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밑에 먼저 얘기를 하자면 금리 환경도 좀 우호적인 환경 아니겠냐. 그래도 연준 의장 요번에 바뀌고 하면서 또 뭐 11월에 중간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무드가 형성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런 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달러 국가 부채 뭐 문제라든지 지금 요번에 뭐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를 이 잡아간데도 뭐 여러 배경들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배경으로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그쵸. 만들려고 하는 그 통화 체계, 디지털 자산 통화 체계가 있는데 그거를 유니트 그거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싫은 거야. 달러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디 달러 패권을 넘봐.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26년도 올해도 여전히 대두될 만한 중요한 주제이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또 어떤 비트코인의 경우에 수요가 있을 거다. 이런 게 이제 매크로와 크립토의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큰 관점에서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크립토 마켓은 내부에 그 4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네,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4년 사이클이 있는데
그 4년 주기설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4년마다 한 번씩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4년 단위로 가격 이제 가격이라는 건 원래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그 그렇죠?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에서. 예.
그런데 그게 4년 단위로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게 4년 주기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럼 4년이냐?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반감기? 보상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채굴에 참여하면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컴퓨터로 그걸 이제 채굴 행위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 체인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보상으로 받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예. 근데 그 보상 체계가 대략적으로 뭐냐, 실질적으로는 블록 숫자 기준인데 네네. 대략 한 뭐 4년 약간 안 되는 정도의 그 시간 사이에 반감기가 도래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주요한 기준이 돼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게 이제 이 크립토 마켓 내에 보여진 현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4년 주기가 뭐 물론 그 반감기에 따른 블락 리워드의 그 보상의 그건 여전히 유효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 끼친 요소들이 많아졌다. 아. 그래서 이 반감기에 따른 가격 등락이 이제 그동안에 이 크립토 마켓은 리테일러들 중심의 마켓이었잖아요. 그냥 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영향이 그만큼
가자 하는 분들 그분들이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갖고는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북적북적한 거죠.
주요한 이유로 기관화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
그러면 4년 주기설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 비트코인 빠져야 되는 시점인 거죠.
많이. 4년 주기설 기준으로는 이제 빠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거고.
작년 10월부터.
작년부터 10월부터. 근데 4년 주기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어스가 있겠죠. 낙관적으로 보는.
4년 주기설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라는 평가가 많다는 거죠.
4년 주기설이 만약에 맞다면은 올해 한 10월까지 계속 별로 힘을 못 쓰고 안 좋다가 10월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1, 2, 3분기 안 좋고 네. 4분기부터
아, 안 좋네. 그러면 맞는데. 근데 이 영향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인 거고. 4년 주기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올해. 네. 그래서 이제 뭐 공통적으로 4년 주기설에 대해서는 좀 뭐 영향력 약해진 거 아니냐? 아니면 끝난 거 아니냐? 요런
근데 이걸 보려면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4년 주기설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큰지 아니면 기관들의 영향력이 더 큰지. 기관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둘 중에 영향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 4년 주기설이 실제로 이제 가격에 미친 영향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영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일부 하우스, 여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고.
돌파하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테마. 테마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토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은 좋다. 아, 이게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겠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테마는 역시 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크립토 달러의 부상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크립토 달러라는 표현이 뭐 이 특정 해시덱스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크립토 씬에서는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네네. 뭐냐? 우리가 과거에 페트로 달러 시스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기로 이제 사우디하고 협약을 하면서 달러가 가지고 있었던 뭐라고 금태화 못 하겠다는 이후에 닉슨이 그 이후에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쭉 왔는데 지금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확산 그리고 크립토 마켓의 엄청난 확산을 통해서 이 마켓의 그 유동성을 달러로 딱 쥐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자체가 없어요. 아하. 시장이. 아하. 그래서 이 시장은 미국이 딱 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중심으로 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커진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석유 없이 못 살잖아 사실은. 그럴 때 페트로를 딱 지고 있었던 페트로 달러 시스템과 유사한 이 크립토 달러 체계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미국 달러 패권의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크립토 수요가 되겠다 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고 봐야죠.
네.
요게 이제 올해 심화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향후 올해부터 해가지고 향후 3년 내에 1.2조 달러 정도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는데 현재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3천억 달러,
0.3
0.3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향후 한 2, 3년 내에 한 4배 정도까지 커지지 않겠냐. 네. 요게 이제 현재.
생각보다는 덜 커졌네요. 이게 원래 한 0.4 정도로 봤었는데, 0.3 정도 그렇지. 수준이면.
25년도 작년에. 시작할 때 맞아요. 0.2였어요. 200빌리언 달러였고. 더블업 될 거다 했는데.
50%밖에 안
올랐네요. 300빌리언 달러밖에 안 됐으니까 50%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3인데 1.2까지 가려면 4배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4배
2년 만에 그러면 막 2배씩 계속 가야 돼요. 근데. 네. 과연 갈 수 있을지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네네. 요 밑에 이제 두 가지가 그 이유인데 첫 번째가 뭐 기존의 페이팔이라든지 비자 마스터 같은 그 결제 그 흐름을 딱 쥐고 있던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아. 페이팔은 스테이블 코인 이미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비자 마스터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우리가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A6인지 안드레슨 호로위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결제되는 모든 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바뀔 거다. 좀 파격적인 얘기죠. 네. 원래 여기 그 마크 안드레슨이랑 벤 호로위츠가 엄청 도전적인 성향의 사람이어가지고 파격적인 얘기는 원래 많이 하는데,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결제, 지금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그죠, 뭐 네이버페이 그죠, 뭐 토스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송금도 하고 이러는데, 이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이 금융 활동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다 바뀔 거래요.
아.
그게 이제 옆에는 이제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도입하는 걸 써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결제하고 요거는 송금인 거지, 은행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제 우리가 송금이 뭐 경제 활동을 할 때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제 아니면 송금이야.
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바뀔 거다라는 게 이제 A16G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해야 되는데? 아니 난 지금도 편하다. 아니 뭐 카카오페이 편한데 왜 스테이블 코인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그래도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엇인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뭘까 이런 게 좀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있죠. 왜냐면은 일단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죠.
비용이 네,
중간에 드는 여러 가지 매개 비용들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따가 테마 3에서 나올 텐데 궁극적으로 AI 에이전트하고도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이 코인이기 때문에
예,
크립토 형태여야지 AI 에이전트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되고 이게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혁신은 언제나 편리함을 이겨야 되거든요.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싶어.
뭘,
아니 무슨 전기차야 무슨 그냥 내연기관차도 좋은데 이런 그 불편함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에서 AI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눈에 보여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기회인 거고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냥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일단 미국 정부가 어쨌든 미국이
한다고
전 세계 금융을 리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의 규제 당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거를 지금 빠르게 도입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뉴스는 OCC에서 이제 은행에서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로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미국에서는 아마 한 뭐 중반이나 하반기쯤에 그 거래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은 커스터디밖에 안 했거든요. 크립토에 관해서는.
네네.
근데 OCC가 12월 달에 질의 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 게 뭐냐면은 막 많이 물어본 거예요, 은행들이. 규제 당국이 OCC가 통화 감독청이거든요. 은행 그 감독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이거 해도 될까요? 이런 거 원래 물어보잖아, 은행이.
그쵸,
우리 은행 있을 때 알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데다가 금감원하고도 문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답변을 주는데 뭐 어떤 때 뭉개일 때도 있지. 근데 답변을 딱 주는데 그 답변 내용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저희가 직접 고객한테 팔아도 될까요? 현물을? 너희가 하던 원래 은행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해도 된다. 단 너희가 포지션을 가지고 그 하지 말고 포지션 노출하지 말고 구해갖고 바로 파는 거 된다는 거야.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럼 뭐 이런 코인 브로커들 있잖아요. 뭐 코인베이스 같은 데들.
맞아요.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고객이 사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백투백 거래를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 사겠다. 그러면 여기서 사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고객한테 넘기고 넘기는데 실제로 커스터디는 또 자기들이 어차피 할 수 있어.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를 하는 거예요.
조금 용어들이 어려워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이 말은 은행에서 예금할 때 비트코인으로 예금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될 그런 수 거죠.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은행에서 뒤에서 예. 어떻게 하는지는 지들이 예.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건 모르겠고. 근데 그거 허용해준다고 하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예금하던 돈, 이거 이쪽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또 가능하다.
가능하죠. 예.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시장 전체의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라고 얘기했고요. 참고로 지금 MMF에 들어있는 돈이 7.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MMF.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는 MMF, 글로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아, MMF, MMF 미국의 MMF에 7.5조 달러가 있어요. 지금 현금이. 그러니까 이 돈 중에서 야 비트코인으로 좀 해라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핵심 테마 첫 번째가 사실은 이게 뭐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부감은 신기하게도 없어 또.
맞아.
그게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로 저희가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 RWA, Real World Asset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토큰화이제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올해 가장 중요한 테마로 이 토큰화를 꼽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토큰화를 위한 그 절차들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뭐 아직은 규모가 시장 되게 작아. 뭐 측정하기에 따라서 20빌리언 달러 아니면 40빌리언 달러 이 정도로밖에 안 보거든요.
네네. 네.
아주 작은 거고 뭐 단기 채권 그다음에 이제 뭐 사모 신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거 시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써놨지만 블랙락이라든지 뭐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이거를 하고 있고 요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두 번째 그 꼭지는 기존에 있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아마 기사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테슬라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빈후드가 저 유럽 가가지고 테슬라를 뭐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토큰화해가지고 제공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토큰화된 거거든. 달러를 코인처럼 만든 거잖아요. 예, 토큰화한 거잖아요. 그런 토큰화가 있고 아예 오리지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 금융 생태계에서 뭐 발행을 했다거나 실제로 존재하던 커머디티거나 이런 거를 뭐 부동산이거나 이런 걸 토큰화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그냥 코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냥 시작 자체를 그냥 토큰으로 그냥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시작될 거다.
오리지네이션.
예, 그거를 오리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토큰화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자산을 토큰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인 그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토큰으로 자산을 만든다.
토큰으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진화된 개념이긴 하네요.
요거는 뭐 써놓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당장 올해 본격화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토큰화가 일단 본격화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던 것부터 바꾸는 게 맞지.
요 얘기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 익숙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큰화 된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부동산을 토큰화해 그냥 쪼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쵸?
이제 예. 많이 토큰화돼서 예. 거래될 수 있도록
분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에 있는 IFC 이거 얼마나 비싸? 그거 누가 사? 근데 그거 토큰화해서 쪼개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들어줘. 이런 개념인
그쵸.
거죠.
뭐 굳이 IFC까지 갈 필요 없이 다들 부동산에는 관심 많으니까.
맞아.
뭐
원베일리 쪼개.
원베일리. 반포 원베일리를 네. 누구나 환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뭐 내가 이제 돈을 그렇게 그 한 채 살 돈은 없고
그치.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 접근 가능한 부동산은 뭐 안 오를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원베일리를 하나를 갖다가 토큰화해가지고 분할 소유권을 내가 살 수가 있어. 뭐 만 원치도 살 수 있고 백만 원치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다면?
그러면은 사람들 꽤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분할 소유권 또 이게 코인은 뭐 24시간 거래 뭐 여러 가지 그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미국에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도 사실은 토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지.
기업에 대한 분할 소유권이
삼성전자 어. 기업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갠 거죠. 쪼개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면 근데 그게 전통 금융시장인데 이렇게 주식시장 만들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고 그걸 쪼개야 되고 거래소에 저장해놓고 막 복잡한데 이걸 토큰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토큰화는 금융에서 엄청 중요한 향후 수년에 걸친 큰 그렇죠. 테마입니다. 그래서 해시덱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동안 10배 성장할 거다 아하.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 1년 동안. 그리고 어디였지? 그레이스케일이었나? 향후 5년 동안 2030년까지 1000배 성장해도 놀랍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 근데 1000배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300%씩 성장하면 1000배에 5년을 300%씩. 그러니까 3배 5년 성장하면. 그러니까 뭐 요 두 기간 외에도 뭐 예전에도 뭐 BCG라든지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낸 그 전망 보고서에도 토크나이제이션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마켓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설사 내가 주식만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토크나이제이션 관련된 토크나 관련된 테마가 저는 한번 불거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네.
세 번째 테마는 이제 이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뭐 에이전트 이코노미 이렇게 써놨는데 요 영역이 또 관심 가져야 될 영역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도 작년 초에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왜 작년에 관심 많았냐면 젠슨 황이 CES 2025에서 1월에 연초에
네네.
올해가 에이전틱 AI의 원년이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트 얘기 막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하반기 되니까 나중에 나와야 될 줄 알았던 피지컬 AI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작년 하반기 되니까. 맞아. 그랬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고 이 AI 에이전트의 경제 활동은 결국에는 이 크립토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로 기술적 상호 보완이라고 써 놨는데 AI가 가지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중앙화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데이터 기반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피터 틸이 이런 표현 썼습니다. AI is communist, crypto is libertarian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AI는 공산주의자고 이 크립토는 자유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 AI와 크립토, 이 블록체인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뭐랄까 기술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단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 근데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AI 에이전트가 다를 것 같은데.
아,
크립토
맞아.
시장에서 생각하는 AI 에이전트는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에이전트 AI 얘기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선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등등 많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뭐 된다면 어떤 것까지 얘기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독립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이 이거 해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시켰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되는 그건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맡겨버려야 돼.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 아예. 그런 것만 에이전트예요. 네.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을 아예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좀 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아서 하고 나는 신경 안 쓴다.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크립토 씬에서 말하는 AI 에이전트는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극대화된 환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환경이 우리가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이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리스거든요.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코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뢰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 누가 이거 인증해주고 공증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증명해주고 증명서 떼주고 누가
그게 이제 다큐멘트에 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튼 컨설트 컨텐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금융에선 다 그게 있는 거잖아요. 서명을 해야 돼. 서명을.
서명을 해야 돼.
서명을 해야 이게 네가 이제 인정한 거고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필요가 없지 크립토에서는. 그렇죠. AI에서는.
그래서 AI 에이전트에게는 AI 에이전트에게 완전한 권한을 주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블록체인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 에이전트 이코노미에서는 핵심적인 그 AI의 발전과 함께 이 크립토의 발전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상호 보완성 가지고 있고 아직은 규모는 적어요. 이게 지금 온체인 경제 활동 및 서비스 결제 규모 여기 마지막에 시장 규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100억 달러 도달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도 안 돼. 10밀리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온체인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에이전트들이 지금 뭐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는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결제하는 내역들을 가지고 측정한 시장 규모인데 아직은 많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요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가지 관심 가져볼 만한 세 가지 테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하나 조금 첨부를 하자면은 프라이버시 기술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왜냐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환경이 제공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블록체인 하면은 원래 처음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런 걸 나눠 갖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초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논쟁적일 때 지금은 비트코인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기술적으로 구분 가능하다 하던 게 프라이빗 체인 얘기예요. 근데 퍼블릭 체인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 제가 이호석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에 제가 지갑 주소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코인이 얼마 있는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금융 생태계가 이 온체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과정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좀 먼 미래겠지만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데 다 연봉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서로 모를 거고. 근데 이게 다 드러나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얼마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요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완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각광을 계속 받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예. 사실은 이게 보면은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벽하게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저분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불투명해야 돼. 그래서 현금 거래가 필요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투명성은 그냥 모르는 게 또 약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는 측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작년에 크립토 마켓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독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인 코인이 하나 있었는데 지캐시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하고 되게 비슷한데 프라이버시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코인. 얘가 작년에 YTD로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800%가 넘게 올랐어요. 8배가 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숨기고 싶거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드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6년도부터 카프라고 해가지고 크립토 에셋 리포팅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주요 OECD 국가들 한 5, 60개 국가들이 서로 그 온체인에서 주고받는 정보들을 공유를 하기로 돼 있어요. 27년도부터는 이제 그거를 완전히 과세를 하는 거고 26년도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이동하고 뭐 비트코인 어디 있고 이런 거 누가 아는 거 싫은 사람들은 25년도 말까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작년에 이 지캐시 강세를 유도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여담이었고 26년도에도 여전히 이 프라이버시 기술에 관해서는 되게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전반적인 것들 관련한 기본적인 이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과 솔라나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두 개가 좀 그래도 많이 양보를 하지 않겠냐. 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더리움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토커나이제이션의 중심 레이어가 될 거고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앙화 돼 있어 가지고 그 약점이 있지만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가볍게 결제하고 가벼운 서비스 앱 서비스 만들고 하기에는 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좀 양분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및 제도권 편입 현황은 이제 뭐 아까 다 얘기 드린 건데 올해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클레어리티 법안으로 대표되는 이 마켓 스트럭처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레지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초당적인 시장 구조 법안,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 요게 이제 통과될 걸로 기대를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당에서
당을 초월하는 민주공화 같이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립토 산업에 관한 규정들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전통 시장하고 어떻게 잘 융합시켜 가지고 할지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사람들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거지 미국이 좋아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있거든요.
큰 오해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하는 거지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트럼프가 아무리 혼자 좋아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네, 뭐 트럼프가 엄청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장 내일 트럼프가 사라진다고 하면 영향은 받겠죠. 그러나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선택들이기 때문에 네. 이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은 느려요. 유럽 써놓긴 했는데 미카 이거 나온 지도 좀 됐고 이제 전면 시행하기는 하기로 돼 있긴 하지만 이 크립토 마켓에서는 네. 대한민국 우리 시장보다도 네. 마이너 마켓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이너 마켓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커요, 네. 생각보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법정화폐 기준으로는 달러 다음으로 코리안 원화가 메이저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우리가 사실 가질 필요가 있고, 아시아는 이제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싱가포르 홍콩이었잖아요.
네.
여기하고 이제 한국, 요렇게가 이제 같이 경쟁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도 이제 다 규제를 만들고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하고 요거는 이제 뭐 리서치 기관별로
공통 테마
뭐 조금씩 포커스했던 게 달랐다라는 걸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리스크 요인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마켓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대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리스크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매크로 변수입니다. 매크로 시장이 안 좋으면 이건 뭐 힘들어요. 좀 민감도가 높은 자산이고 그래서. 매크로 변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규제 관련된 게 생각보다 느릴 경우. 근데 이게 가능성은 제가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좀 지연되면은, 시장에서는 실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마지막은 이제, 자주 노이즈로 나오는 얘기들, 양자 컴퓨터부터 해서 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최근에는 이제 MSCI가 뭐, 이 DAT 기업들, 뭐,
스트레티지.
지수에서 스트레티지를 포함한 사실 스트레티지가 많이 얘기가 되지만 그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 한 30개 돼요. 뭐 비트마인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유명한 뭐 채굴 기업들 다 들어갑니다. 얘네들을 다 지수에서 빼버리겠다 얘기했다가 어제였나? 이제 좀 더 생각해 보겠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런 뉴스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계속 줄 거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에서 10% 내로 할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시덱스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해시덱스는 1, 2% 얘기하던데요.
아.
공격적으로 확 올린 겁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갔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람에 있어서는 옛날 같이 아무거나 코인 투자한다고 다 오르는 장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요 생태계에 맞는,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접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존의 메이저 인프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잘 발생시키고 있는 돈을 버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여기 뭐, 링크, 아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요거 외에도 뭐, 하이프 리퀴드라고 거래소도 돈 잘 벌고 있고, 요런 데들은 이제, 좀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크립토 2026년도 마켓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그 얘기했어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면 이 블록체인은 가치의 인터넷이다. 가치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속도로가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AI하고 그 다음에 리얼 실물 경제하고 요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만큼은 적어도 이 과정에서 이 등락은 있겠으나 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없다. 시간 문제다. 네. 그러면은 관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질만한 영역이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6년에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이 기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뭐 기다리면 온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오늘 이제 2026년 시작하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채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효치님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효치님 여러분 2026년도에는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보니까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켓 분위기가 좋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맞아요. 좋고 그다음에 크립토 마켓도 지금 연초에 좀 괜찮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토 시장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윤수목의 생존 투자 훈련소에도 한번 들려주시면은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네. 윤수목님이 운영하는 채널도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